VOA 세계 뉴스입니다. 어제 중동에서 발생한 유조선 두 척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미군 당국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당국은 동영상이 이란의 소행임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10여 명이 탄 밝은색 소형 선박이 대형 유조선에 접근하는 흑백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피격 선박에서 불발탄을 제거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질이 뚜렷하지 않은 이 동영상에는 소형 선박 탑승자들이 유조선에서 무언가를 들어서 나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빌 러반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지 시간 13일 오후 4시 10분께 이란 혁명수비대 초계정이 코쿠카 코레이저스 호에 접근해서 터지지 않은 선체 부락 기뢰를 회수하는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미군 항공기가 현장에서 촬영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날 앞서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에서 대형 유조선 프론트 알타이르호와 코쿠카 코레이저스호가 공격받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일본행 에너지 제품을 운반하던 이 배들이 피격된 직후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으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시민사회가 당국의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 강행 방침에 반발해 일요일인 오는 16일 또 다른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9일 103만 명이 참가한 백의 시위를 주도한 민간인권진선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6일 흑색 대행진을 거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진 측은 홍콩의 민주주의와 일국 양제가 죽었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많은 시민들이 이 시위에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빅토리아 공원에서 정부청사까지 행진하며 시민을 폭력 진압한 경찰을 규탄하고 중국 송환 조례를 철폐를 요구하고 캐리람 행정장관의 하야를 촉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캐리람 행정장관이 최근 시위대의 움직임을 폭동 선동으로 규정한 데 따라 홍콩 경찰이 시위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홍콩신문 명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민진 측은 경찰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홍콩이 계엄 상태인지를 질의할 것이며 다른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시민사회와 야권은 입법회에 상정된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안이 중국 정부 비판자들을 봉토로 송환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전방위적 관계 발전과 협력 촉진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키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개별회담을 통해 이란 핵 합의 유지를 비롯한 주요 현안의 두 나라의 입장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시종일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란과의 관계를 바라봐왔다고 밝히고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 강화를 계속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전방위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사업인 일대일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특히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제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이란 핵 합의 유지에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상호 핵심 이익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달 말 사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로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샌더스 대변인이 고향인 아칸소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샌더스 대변인이 아칸소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두 차례 나섰던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의 딸입니다. 오는 2022년 에이서 허친슨 현 주지사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고향에서 주지사 출마 권유를 받아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세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도 출마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 증가율이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5.0%에 머물러서 2.7%였던 2002년 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 번에 최종적인 해결을 보기 원한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절차가 완료돼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담당 라인이 완성됐습니다.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아침부터 모레 새벽까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한 일시 해결 방안, 즉 단 한 번에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국무부의 전문가들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일시 해결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12일 미국 전략교육아카데미 연설에서 비확산 체제라는 틀 안에서 일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이 북한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포드 차관보는 정적인 관점에서의 비확산 해법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개념이 문제를 일시적,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비확산 전문 인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확산 전문가들이 해외의 대량 살상 무기, 즉 운반 시스템이나 정교한 재래식 무기 시스템을 폐기하기 위한 계획과 이행에 관해 외교적 기술은 물론 경험과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드 차관보는 이러한 위협 제거 노력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부서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990년대 옛 소련의 미사일 폐기와 2004년 리비아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제거 협상,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불능화로 불리는 북한 영변 시설에 대한 작업을 한 경험 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지금도 국무부의 전문가들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미군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대화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가 보내드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국의 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북 협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BOA가 한반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미국의 전직 관리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은 모두 5개. 먼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5명 가운데 13명, 약 87%가 미국과 북한 모두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내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국방부 정책 차관 후보에 올랐던 메리 베스 롱 씨입니다.
In fact, they made a lot of progress on all of the other three pillars of the negotiation structure. The only one that they didn't make as much progress on is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 항 중 3개 항에 대해 진전을 이뤘지만 비핵화 문제는 그렇지 못했고 양국은 여전히 지난 수십 년간 비핵화 정의를 두고 언쟁을 벌여온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양측 모두 최대한을 얻으려 하면서 양보는 최소화한 것이 회담 결렬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Both of them are seeking a maximum benefit and minimum concessions. This is often typical at the beginning of a negotiation.
그런 일은 협상 초기에 전형적으로 있는 일이며 미국과 북한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수잔 솔튼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채 협상장에 나온 북한의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국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이 오히려 2005년 6자회담 때보다 더 적은 것을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did offer an interesting plan on Pyongyang, but they have not offered any kind of comprehensive roadmap for.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관련한 흥미로운 제안을 했지만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직 관리들이 생각하는 현실성 있는 비핵화 해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만 빅딜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모두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스바우 전 한국 주재대사는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났듯 비핵화 과정 마지막 단계의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방식의 빅딜로는 미국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 대 행동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접근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미국과 북한이 빅딜을 이룰 방안은 없다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상호 보완적 해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위한 목적으로 빅딜과 스몰딜 등 해법에 대한 논쟁을 벌일 수는 있겠지만 그 정의를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스몰딜을 제시했습니다.
I'm for a deal that works. I just don't think that are in a position really to describe a big deal that both sides would embrace. I mean, there's no real trust here between the North and the United States.
자신은 비핵화를 작동시킬 수 있는 딜을 선호하는데 미국은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만큼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검증 가능하고 양측이 서로의 행동을 신뢰하며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는 스몰딜이 타당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메리 베스롱 전 차관보는 큰 개념 안에서의 스몰딜에 앞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만남 등을 통한 관계 구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hether it's a big deal or a little deal, it can't happen without the rhythm of regular meetings, because that's how you get through these misunderstandings and these misperceptions. So without that, you're not going to get a big deal.
상호 규칙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서로의 오해와 간극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빅딜과 스몰딜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북한 비핵화는 길고 더딘 과정이지 간단 명료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해법은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경수로와 중유 제공을 약속했던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 같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mall deal or a big deal. It's a fiction. The only solution is what we had in 1994, the agreed framework. Expect a long, slow process. There is no simple.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5명 모두 두 정상이 원하고 있는 만큼 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수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13명, 87%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와 미북 수교가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없는 미래가 핵을 보유한 미래보다 더 좋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ossible. I think the problem has been to make North Korea understand that their future with nuclear weapons is worse than the future without nuclear weapons.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차석 대표도 이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 실무 협상을 재개하고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에 동의한다면 내년 대선에 앞서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에 들어서고 미북 수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으로 북한 정권의 옵션을 줄여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답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와 갈루치 전 특사는 초기 조치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미국 역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전 주한 대사 대리는 의미 있는 비핵화 합의는 실무진과 전문가들을 통한 심도 있는 협상에서 나온다면서 핵심고서와 검증, 시간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실무협상 재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에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미북 양측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유지하면서 핵분열 물질 생산과 미사일 감축 등으로 북한의 역량을 제한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보도, 전직 관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마지막 순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는 7번째 서신입니다. 정상 간 친서는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친서입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고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7번째 서신으로 그동안 친서가 오간 뒤에는 양국 협상에 크고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첫 번째 친서는 지난해 6월 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북한과의 회담을 전격 취소한 시점으로 미북 관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예정대로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친서가 미북 정상 간 역사적인 첫 만남의 매개체 역할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친서는 1차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받은 사실을 7월 12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당시는 7월 초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이 방북한 직후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다고 비난하면서 북핵 협상에 이상 기류설이 돌던 때였습니다. 서신 전달 뒤인 7월 27일 북한이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에 송환하면서 양측은 협상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친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세 번째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뒤에 폼페오 장관은 방북 계획을 발표했고 9월 10일 네 번째 친서 전달 뒤에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다섯 번째 친서는 올해 초 전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일 강요회의에서 직접 친서를 들어올리며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또 한 번의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성해 통전부 실장 등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1월 18일 이번에도 역시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오 장관과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여섯 번째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의회에서의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회담 역시 친서가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 겁니다. 주연 혹은 조연 역할을 맡은 친서가 양국 협상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이 같은 친서 외교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letters do represent another manifestation of a negotiate at the top approach. As the modality for the working out of any arrangements that might be agreeable to both sides.
친서는 미북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협상을 완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최상위 접근법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톱다운 외교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친서로 이루어지는 톱다운식 외교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친서 자체보다 양국 정상의 관계를 뒷받침할 실무 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 you know, flowery rhetorical letters, you know, aren't necessarily a sign of progress. You know, if North Korea really wanted to have progress, they'd, you know, accept working level meetings.
아름답고 수사적인 편지는 대화의 진전을 보여주는 신호는 아니며 북한은 실무 협상이 없는 진전을 바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달된 김정은 위원장의 6차례 친서에 이은 이번에 7번째 편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라인이 완성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13일 본회의 표결에서 스틸웰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94표, 반대 3표로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진 지 약 6개월 만에 인준이 공식 확정된 겁니다.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동아태 차관보 자리는 지난 약 1년간 공석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니얼 러셀 차관보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3월 사임한 뒤 수전 손튼 대행 체제로 유지됐지만 손튼 대행은 지난해 7월 사퇴했습니다. 하와이 출신인 스틸웰 차관보는 미 공군에서 35년간 복무한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며 일본어 실력도 일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군에서 전역한 뒤에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중국 전략 포커스 그룹의 소장을 맡아왔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합동참모부에서 아시아 담당 부국장을 지냈고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틸웰 지명자를 공식 임명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대북 라인이 마침내 완성됩니다. 현재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서는 패트릭 머피 수석 부차관보를 주축으로 북한 담당인 알렉스 왕 부차관보와 한국 일본 담당인 마크 네포 부차관보 대행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북 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한반도 라인에서 군 출신은 스틸웰 지명자 외에도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군 사성 장군 출신인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말 임명된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한반도 라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국가안보회의 매튜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대북 정책 등 한반도 현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017년 1월 이후 로버트 킹 특사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대북협상 등 한반도 외교에 깊게 관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추적한 보고서와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은 불법 환적의 비용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석유 제재는 모든 제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13일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환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석유 유입을 완전히 끊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적 비용을 높여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기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You're really just trying to raise the cost to the North Koreans. What you want to do is penalize them for their nuclear activities and the penalty is higher price for oil.
브라운 교수는 제재는 핵 개발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며 북한이 꼭 필요한 석유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이 현행 제재만 잘 이행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미국이 대화와 동시에 채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t just reinforces the message that even though Trump and Kim Jong-un seem to be trading nice letters and nice words about each other, the U.S. is still using the stick as a way to prod North Korea toward.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멋진 서신을 교환하는 와중에도 미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채찍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입니다. 익명의 유엔 안보리 관계자 역시 12일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열린 전화회견에서 북한 석유 반입 제재는 모든 대북 제재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제재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북한의 석유 수입을 줄이는 것이 핵심 의제였고 이는 지금도 제재 시스템의 주춧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석유 반입 제재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유엔이 부과한 여러 대북 제재 가운데 석탄, 철광석 수출 제한은 수월하게 이행되고 있지만 석유 반입 제한은 결함이 크고 이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3개월에 걸쳐 작성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와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7개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담았으며 안보리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에는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이 서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와 서한은 제출 후 5일이 지나는 오는 18일까지 회원국들에게 회람되며 이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각국의 조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응 작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호주는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근절해야 한다며 비핵화 때까지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가 북한의 불법 환적을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지난 1년 동안 자국 해군력을 동원해 북한의 제재 위반을 단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 공보실은 13일 VOA에 지난해 5월 1일에 해상 초계기를 4차례, 해군 함정 한 척을 2차례 영내에 파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지난해 P-88 포세이돈과 AP-3C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일본 해역에 배치한 데 이어 23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는 호위함 HMAS 멜버른도 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호주를 겨냥해 분별 있게 처신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외무부의 이 같은 설명은 미국과 호주 등 동맹국들이 북한의 불법 환적과 정기후 초과 취득을 문제 삼는 문서를 유엔 안보리에 보냈다는 전날 보도와 관련해 호주의 독자 조치를 소개하면서 나왔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정제유 불법 환적을 79차례 했으며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 공보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호주는 북한의 광범위한 제재 회피 실태를 상세히 적시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제유 등 제재 품목에 대한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호주는 북한의 국제 제재 회피 시도를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외교 당국자는 이날 VOA에 1728 위원회 회원들을 포함한 몇몇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를 매우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박 간 환적과 이에 따른 원유 수입 한도 초과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올해 의장국인 독일 외무부도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안보리 결의 2397로가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나마 수출국이 대북제재위의 수출량을 월 단위로 보고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수입량이 신고되지 않는 선박 간 환적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유 수입 한도를 넘을 경우 제재 체제 위반에 해당된다고 독일 외무부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베트남 근해에 머물던 동탄호의 위치 정보가 이틀째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6시 40분을 마지막으로 선박 자동 식별장치 ASA를 통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동탄호가 머물던 해역 인근에선 다른 선박들의 위치 정보가 파악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탄호의 AIS가 꺼져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동탄호가 목적지로 신고한 베트남 호지민시 항구로 입항했는지 혹은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되돌아갔는지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동탄호는 지난 5일 베트남 남단의 붕따오 인근 해역에 도착해 같은 지점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이 기간 최초 목적지였던 붕따오 항구 대신 호지민시 항구를 새 목적지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5일 BOA에 동탄호의 용선주인 베트남의 보스코사가 베트남에 화물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탄호는 지난 4월 13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파한 항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을 실었으며 이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입항이 거부됐었습니다. 북한이 50여 년 전 한반도 동해상에서 나포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푸에블로호 승조원을 구금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 1월 23일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2일 미국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공화당 소속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은 북한 정부가 불법적으로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푸에블로호가 나포될 당시 함정에 기관총 3기가 있었지만 승조원들은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에블로호는 나포 당시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공해상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푸에블로호는 북한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영해로부터 13해리 이상 떨어져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당시 승조원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설령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해도 연안국은 영해를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권할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법은 북한 영해에서 외국 군함을 나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의안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자산인 푸에블로호가 반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해군에 의해 승조원 80여 명과 함께 나포됐습니다. 승조원들은 북한 해역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금됐으며 석방되기까지 11개월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었습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하고 대미 승리의 상징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미 의회 등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특히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 혐의로 압류된 와이즈 어네스토의 반환을 주장한 데 대해 그에 대해 논의하려면 푸에블로호 반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탈북민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탈북 연령이 어려지고 여성이 대다수라며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유린 실태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ABC 방송은 10일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태어난 젊은 탈북민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최전방 북한군 초소병으로 근무하다 비무장지대를 넘어 탈북한 25살 김강수 씨는 이 방송에 북한군의 감시와 지뢰를 피하기 위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고 나뭇가지에 베이고 절벽에 떨어져 죽을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전기가 통하는 철책선 아래 구덩이를 파서 넘어야 했고 4시간 넘게 산속을 헤매며 주머니에 갖고 있던 쥐약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철책선을 통과한 뒤 북한강에 이르러 눈앞에 나타난 것이 남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ABC 방송은 한국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넘어온 탈북민 3,682명 가운데 비무장지대를 통한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며 2.5마일 너비의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무장화된 국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평전 위대한 계승자의 저자인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3,40년간 유지해줄 지지기반인 평양의 엘리트와 밀레니얼 세대의 환심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These are the people who keep him in power, this elite in Pyongyang. And these millennials in Pyongyang are the people who could keep him in power for 30 or 40 years to come. So he's really focusing on them.
하지만 ABC는 보도에서 최근 탈북자 대다수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태어난 젊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최현미 씨는 14살 때부터 복싱 훈련을 받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탈북하게 됐다고 ABC에 전했습니다. 다큐 감독인 박유성 씨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봤다며 고등학교 졸업 직전 군입대를 앞두고 10년의 복무기간 부담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박 씨의 부친이 북중 불법 무역을 하고 있었고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머니와 같이 탈북했다는 겁니다. 2008년 두만강을 넘은 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허준 씨는 14살 때 처음 탈북한 뒤 베이징에서 붙잡혀 북송돼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허 씨는 ABC 방송에 수용소에서는 성인과 유아를 분류하지 않고 한 장소에 3개월 동안 수감됐었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도 지난 10일 중국에서 사이버 성노예 생활을 했던 탈북 여성 2명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리유미 씨와 광하윤 씨는 각각 5년, 7년 동안 감금 상태로 이른바 몸캠에 동원됐는데 한국의 탈북민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지난해 가까스로 제3국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고 이 방송에 밝혔습니다. 감금 당시 19살이던 광 씨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넘어갔지만 감금된 채 인터넷 성노예를 강요당했고 폭행은 일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리 씨도 식당 일자리를 약속한 브로커의 말만 믿고 중국에 갔다가 사이버 섹스 채팅 업소에 3만 위안 정도에 팔아 넘겨졌다며 1000번 넘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사장이 감시하고 있었기에 목숨을 끊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영국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에 이르는 성매매 사업에 9살 유아를 포함해 수천의 탈북 여성들이 납치되거나 인신매매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VOA에 최근 통계를 보면 고위당국자 출신 자녀와 여성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신뢰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Level of confidence in the future of the Kim regime in North Korea is declining. And in particular, I think it's North Korean millennials who are losing faith.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미국 주요 언론들이 탈북자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 국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침해 가해자를 제재하고 탈북민들의 증언에도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인권 실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BOA에 북한의 공개 처형 실상 등을 담은 국제인권단체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 위반과 유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에 기반을 둔 전환기 정의그룹은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처형을 벌인 장소와 죄명, 공개 처형을 목격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목격한 주민 가운데는 7살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고 최대 10차례 공개 처형을 목격한 경우도 있다는 주장 등을 담았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계속 촉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서 계속 벌어지는 인권 위반과 유린 행위를 조명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을 저지른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유엔 총회에서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며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렇게 한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부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열악한 인권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해왔습니다.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BOA에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역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일반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를 당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성폭력 위험에 놓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4월 5일에는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주목받고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하는 것을 대북 압박 캠페인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인권 침해 가장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을 겨냥한 표적 제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을 촉구하는 단체가 서울에서 출범 대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정권이 헌법 규정대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국제연대가 14일 서울에 있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단체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종교를 국가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국가기관을 동원해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종교 관련 활동을 하거나 종교 서적을 소지하다 체포되면 일반 범죄가 아닌 반역죄로 처벌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김충환 창립준비위원장은 북한 정권에 북한 주민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에 그들의 헌법 규정대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북한 주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2014년 풀려난 케네스베 느에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이사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대표는 축사를 통해 종교의 자유는 모든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연대를 맺어가지고 우리 시민사회,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그 바람을 그냥 누진하는 것이 뚫릴 것이다.
태영호 전 공사는 창립대회에 앞서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북한은 기독교 교리를 차용해 독재 세습 통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십계명. 십계명을 읽어보니 제가 북한에서 9살 때부터 달달 외웠던 북한의 유일사상책의 한 줄이 십계명이지 하고 놀랐다.
태전 공사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양력이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일성이 탄생한 1912년을 기준으로 삼는 주체력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배움의 천리길과 백두산 답사라는 순례행진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토요일은 김일성을 위한 안식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정공사는 북한이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권의 모든 독재자들이 종교를 탄압했지만 김일성처럼 성공적으로 말살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정공사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과 비전, 접근법을 찾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 사람들도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만화 성경책을 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은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에게도 믿음을 선택하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생긴다라고.
태정공사는 북한 당국에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길 원한다면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전복음모죄로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베 대표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런 권리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 주민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박탈된 채 하나의 신 수령만을 섬겨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좀 봤을 때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하겠구나.
배 대표는 북한에 있을 때 전 세계로부터 450통의 편지를 받았다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들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에서 온 미국 내 탈북민들로부터 한국을 떠나게 된 원인을 조사하고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방법을 고민하는 연구조사 사업이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좀 많이 방황을 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저희 또래들은 한국 애들이든 뭐 탈북자 애들이든 다들 그 학교 들어갔으면 이미 성공했다. 저는 그때 왜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간 거는 좋은데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북한 탈북하기 전까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제가 이제
17살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온 30대 탈북 여성 김 씨. 김 씨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을 거치며 초등교육 이후에 교육과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김 씨는 또래의 학생들과 학력에서 큰 차이를 느끼는 등 학창 시절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지인의 소개로 들어갔던 회사에서도 직장 내 따돌림과 편견으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탈북민들의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한국 사회가 탈북민들을 다르게 보는 인식은 정착에 장애가 됐다고 말합니다.
탈북자이라는 사실 때문에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탈북자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던 게 것에 너무 집중을 했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아예 저는 저를 지우고 싶었나 봐요.
김 씨는 지난 2012년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는데요. 북한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미국에서 난민들과 함께 공부하면서부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라서 뭐 전쟁을 겪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전쟁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막 방독면 어린 나이에 막 방독면 쓰고 있고 막 살생가스 막 이런 것 때문에 애긴데도 방독면 써야 되고 그냥 평생을 했대요. 자기는 그런 친구들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뭐 제가 제일 어렵다고 느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구나 하는 우리 탈북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세상에 널렸구나 하는 그거를 좀 느끼는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공감이 되는 온 것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신학교 학생 신분인 김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보다 미국에서 꿈을 찾길 원합니다.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고 10년이 넘도록 노동 허가만 받고 살고 있는 50대 탈북 남성 박명남 씨. 러시아의 북로 하병식당 주방장이었던 박 씨는 1990년대 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평양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 덕에 한국 정착 초기에 음식점을 운영해 돈도 벌어봤지만 탈북자에 대한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탈북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아들의 미래가 염려돼 2000년 초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학교 가니까 하루가 땅이더라고.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오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오더니.
박 씨는 미국에서 택시기사, 국방대학교 강사, 음식점 등을 운영하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 수년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 온 목적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미국의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풋볼 선수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저 북한에서 온 놈 저 다 뭐 자식을 그런 소리 안 듣고 잘 좀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고 돌도 말고 지금처럼만 잘 자라서 우리가 가졌던 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얘가 꼭 성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특히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탈북을 거쳐 탈남으로 이어지는 이들 탈북민들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조사 사업이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워싱턴의 아메리칸 대학교의 한국학과 교수진과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 더 브릿지의 미국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한국과 미국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더 브릿지 미국 법인 브릿지 US의 이찬미 디렉터는 아메리칸 대학과 협업해 한국의 재단법인 통일나눔에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미국 지역의 탈남자를 만나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렉터는 연구조사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다수가 사회적, 문화적 어려움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탈북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을 시도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주한 탈남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면 탈남자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기에 미국에 정착한 탈남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언어적, 문화적 괴리감이 큰 미국으로 재이주하게 되는 요인들을 찾고 해결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 디렉터는 두 나라를 경험한 탈북민들을 만나 이들이 체감하는 차이점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한국 사회에 적용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착의 장애 요인으로 꼽히는 정책, 사회 구조, 인식과 편견, 사회적 위치, 불평등의 문제가 미국에서는 어떠하며 적용 방법과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간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의 창업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황진솔 씨는 VOA에 한국 내 탈북민들의 정착에 방해가 되는 요소 가운데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 남북한 사람들의 기대감의 차이를 꼽습니다.
네. 한국 사회 안에서 좀 비교의식, 열등감이 생기는 것 같고 또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또 탈북민들을 대할 때 우리가 외모가 비슷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다르게 더 높은 수준의 기대치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또 탈북민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용하는 단어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학교 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도 탈북민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 그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더 무시받고.
황 씨는 또한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나 기관들이 이들을 돕는 대상으로만 본다며 기획과 결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거나 성장시키는 면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브릿지 US는 미국 내 탈북민들과 함께 포커스 그룹을 만드는 등 탈북민들을 정보 제공자로만 국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찬미 디렉터는 이런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될 미국 내 탈북민은 약 30여 명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양한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 과정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학이나 결혼, 파견 근무 등의 이유로 미국에 온 이후 정착을 결정하거나 더러는 불법 체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유와 사정은 각각 다르지만 한국보다 미국에서 정착하길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브릿지 US는 현재 약 2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탈남자들과 신뢰를 쌓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이 점이 연구조사 사업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탈북민들에게는 소액의 사례비가 제공됩니다. VOA가 접촉한 10여 명의 참가자들은 미서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테네시, 켄터키, 버지니아, 메릴랜드, 조지아, 뉴욕주 등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이들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구조사 사업 내용은 내년 2월 공개 세미나와 미디어를 통해 한국 사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의 탄핵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77년 6월 14일 미국 국기가 공식 제정됩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그 이듬해인 1777년 6월 14일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 모인 13개주 대표는 빨강과 흰색의 13개 줄무늬와 청색 바탕에 13개의 흰색 별을 담은 국기를 미국 국기로 공식 채택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깃발의 가로, 세로 길이나 별의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기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별과 줄무늬의 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에 1818년 먼로 대통령은 줄무늬는 13개로 고정하고 별은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한다는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1960년 7월 4일 하와이가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편입되면서 현재 미국 성조기에는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1982년 6월 14일 남대서양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놓고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이 개전 74일 만에 영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립니다. 포클랜드는 동서 포클랜드 두 개 섬과 2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군도로 1833년부터 149년간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아르헨티나로부터 약 480km 떨어진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도 계승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은 포클랜드 섬을 전격 공격했습니다. 갈티에르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영국의 대처 총리가 포클랜드 같은 작은 섬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대처 총리는 즉각 반격에 나섰고 전세는 영국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개전 74일 만인 1982년 6월 14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영국은 이 전쟁으로 4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아르헨티나는 6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2년 6월 14일 아르헨티나의 항복으로 전쟁은 종결됐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패전을 인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